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해에 세 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의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 연내 한국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해에 물러나는 켈리 비서실장은 회견에서 자신은 지난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사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 행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그랬다면 자신은 바로 사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민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자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악관에서 18개월 동안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군인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과 현안에 대해 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친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나포를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 측은 대화할 뜸이 있음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세계 정상들에게 새해 친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조직 IS를 완전하게 격퇴할 것을 약속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적절하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약 2,000명 수준으로 현지 반군의 IS 격퇴전을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발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리아 내 IS를 아직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12월 들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12월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4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기준선인 50에 못 미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경제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6.7%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몇몇 부분에서는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제기자연맹 IFJ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언론인 94명이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12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언론인 사망자 수는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121명이 희생된 이래 언론인 사망자는 5년간 계속 감소한 바 있었습니다. IFJ가 지난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해는 2006년으로 이해엔 언론인 155명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숨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고무적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미 순방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한 해 미북 관계는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직 관리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과 긴장 완화를 경험했지만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We witnessed the first ever summit between North Korean leader and a sitt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s good news.
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더 많은 과제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핵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협상 재개의 단초가 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2018년 가장 큰 이벤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진전을 위한 돌파구가 되지 못했고 이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견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And the result has been, I think, frustration in both Pyongyang and Washington. Pyongyang is frustrated because they're not getting the sanctions relief.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런 이견이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yongyang is frustrated because they're not getting the sanctions relief.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받았다고 생각하는 등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직접 협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중요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2019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ingapore summit was important because the U.S. Made a decision that it was going to talk directly to the North Koreans, essentially without any conditions.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2018년은 고조됐던 전쟁 위협을 완화시켰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S.-DPRK relations changed dramatically in 2018, reducing the potential threat.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 북한을 맹비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19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ally achieve nothing at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ing not only the one military exercise, but we've had perhaps eight military exercises since June.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이후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군 유해 송환이라면서도 과거 북한의 유해 관련 속임수를 감안할 때 진정한 북한의 인도적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는 큰 카드를 통해 한반도 긴장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2019년 미북 관계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미 순방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전 세계와 영내 안보를 의제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28일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신임 브라질 대통령과 외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면서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이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31일부터 4달 2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한 뒤 콜롬비아에 들러 이반 두케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폼페오 장관의 남미 방문 계획에 대한 성명을 통해 브라질과 콜롬비아와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초국가적인 범죄에 맞서기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추구하고 있다며 초국가적인 범죄에는 마약과 테러 범죄 그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의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남미 나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8월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해 칠레와 브라질, 페루, 멕시코의 북한과의 외교 통상관계를 모두 단절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역내 동맹국과 중국은 물론 남미 나라들의 새로운 압박이 평화적 해법으로 가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의 요청에 페루는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북한 정부가 요청한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브라질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조치를 취하고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믿지 못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제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전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북한에 힘을 실어줘 미국에게 비핵화 합의 전에 한국을 떠나라고 요구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런 결정이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19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시리아 철군과 같은 결정은 중국의 재빠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일본, 한국 등에 다가가 미국이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라,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인 미국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싶은가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이 훼손돼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의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나라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런 무기들이 더 많아지고 오판 가능성을 늘린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선제 타격에 관한 우려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했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이 곧 떠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의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대통령이 핵 선제 타격 전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상하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던 지난해 1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선제적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테드리우 민주당 하원 의원이 유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마음에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에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연내 한국답방 부산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이어 2019년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친서 표지와 함께 두 장의 친서 중에 첫 번째 장의 앞머리만 공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상들끼리의 친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의역해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고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도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말 바쁜 중에 따뜻한 편지를 보내줘 고맙다며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내일 즉 1월 1일 발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로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 관심사는 신년사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역사적인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6개월 넘게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착상태를 깰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30일 어제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큰 방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새해에도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이룬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거듭 확인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조치를 언급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현재 교착 상태를 깰 방안을 제시할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새해 미북 협상의 향배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힐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북 협상 교착 상태는 어느 한쪽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협상 재개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꽤 오랫동안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비핵화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제 조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강경 자세로 돌아선 이래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등 미국의 최근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원칙적인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선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제재에 대해 여러 차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악랄한 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울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상황 전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미국과 북한이 현재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이고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접촉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깰 절충점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할까요?
예, 북한은 이미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최고 지도자 간 담판을 통한 합의 도출을 강조해 왔는데요.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새해 친서를 보냈다는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는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회사들의 자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잇따라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도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잇따른 민사 몰수소송은 사법적 관할 지역을 넓혀 북한 지원 세력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분석됐습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에런 아놀드 연구원은 최근 비확산 연구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북한 연루 기업들에 대한 민사 몰수소송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표적 제재와 수출 제한을 확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일어나는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법 집행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민사 몰수 소송들을 적극 활용해 자금 몰수 대상이 제3국에 있더라도 미국 내 대리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 사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working with North Koreans. And you think that you're safe overseas in a foreign jurisdiction, you know, the U.S. prosecutors can still put your assets in jeopardy. And I think that that is kind of one of the biggest.
아놀드 연구원은 북한과 거래하면서 외국 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6년 중국의 단둥 홍샹을 상대로 한 북한 관련 첫 민사 몰수 소송을 벌였는데 당시 몰수 규모는 7,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7년에 중국 기업 민정에 제기한 몰수 금액은 200만 달러, 단둥 주청 400만 달러,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에는 700만 달러를 몰수 금액으로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올해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회사에 북한과 거래하며 돈 세탁을 한 혐의로 300만 달러 상당의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에 연루된 해외 기업들에 대해 제기한 몰수 소송 금액을 모두 합치면 9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 소재하면서 북한 관련 거래를 숨기고 위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mount forfeited, it was almost about 75 million, which is pretty significant. And I also think it's significant.
아놀드 연구원은 특히 단둥 홍샹 그룹은 몰수 금액이 7,500만 달러에 육박했고 중국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단속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몇 안 되는 소송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지만 반면에 해당 기업 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 같은 치외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이 반발해 북한 문제 협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선박 안전검사를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건조된 지 50년이 다 된 노후 선박들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보여준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결함 발견률은 100%였습니다. B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올해 안전검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 선박들은 모두 121척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21척 모두에 결함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선박 중 컨테이너 화물선인 이 모닝호가 66건의 항목을 지적받아 결함이 가장 많은 선박으로 나타났고 이어 49건의 청암호, 40건의 련화 3호 순이었습니다. 이 모닝호는 60건이 넘는 결함 중에 화재 안전 부문에서만 23건의 결함 판정을 받았고 그 외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물과 항해 관련 안전 부문에서도 9건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 선원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결함이 5건 미만으로 발견된 선박은 중복된 선박을 포함해 35척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에서 5건 이상의 많은 결함이 발견됐다는 의미입니다. 검사 대상 선박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된 나라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 10척 이상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던 나라 중에는 북한 외에 탄자니아가 유일하게 결함 발견률 100%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탄자니아는 단 12척만이 검사를 받아 100척이 넘게 검사를 받은 북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2015년 단 한 척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2016년부터 3년 연속 결함 발견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선박이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항해 중인 북한 선박들은 일부 선박만이 2000년대에 건조됐을 뿐 대부분이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안전검사 목록에서 발견된 은파 1호와 성진 3호, 두루봉 2호는 1973년에, 수송천 호는 1974년에 건조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운항되고 있는 셈입니다. 선박의 사용기한이 국제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 선박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는 각국의 선박 평균 사용기한을 3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선박 상당수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선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 나라들은 선박 사용 기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박의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했고 일본은 이보다 짧은 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올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은 운용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식이 오래된 북한 선박이 침몰했다는 소식도 종종 들립니다. 지난해 초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 침몰해 선원 26명이 일본 해양경비대에 구조됐던 북한 선박 청재현호는 건조 연도가 1990년으로 당시 27년째 운항 중이었습니다. 당시 청재현호 역시 중국 등 항구에서 받은 안전검사에서 10개 안팎의 결함을 지적받았으며 때때로 정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선박의 운영 실태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reflects the poverty of North Korea that their ships earlier years in the 60s and 70s North Korea was industrializing quite well.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괜찮았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직접 선박을 건조하고 운영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무역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래된 선박만이 남게 됐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등을 오가는 선박들의 상황이 이처럼 열악하다면 북한 내부에서 운영 중인 운송 관련 장비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7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에 기여해온 핵우산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번 의원은 또 제재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최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해석이 다른 것 아닙니까?
Doesn't surprise me Kim Jong-un and his dad and his grandfather have broken every promise they've ever.
북한의 그런 주장이 놀랍진 않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모두 그동안 했던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런 내용은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회 전체의 견해입니다. 이 법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같은 견해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어떤 국가도 김정은의 핵무기 배치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주장은 곧 영내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The U.S. nuclear umbrella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regional.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제재 부과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Well,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een very successful. I applaud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이끈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두 건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제재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제재로 인해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니까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양보를 하기 시작할 때까지 압박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저와 행정부의 견해입니다.
내년 미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I would certainly hope that the pressure campaign keeps being sustained, same amount of pressure, so countries like China.
같은 수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북한의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가끔 나오는데 중국은 유엔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재 완화는 광범위한 전략에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뿐입니다.
지금까지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최근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원비어의 억류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이 제출되고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북한 측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재판 과정을 취재한 함지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원비어 측의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담은 소장을 비롯해 의료진과 가족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진술서, 그리고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된 판사의 의견서까지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 19일 원비어의 가족과 한반도 전문가 등 6명이 증거 청문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난 겁니다.
새로운 내용 중에는 아무래도 북한 측이 밝힌 내용과 상반되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진위를 다퉈야 하는 법적 분쟁이었던 만큼 기존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북한에서 나온 원비어의 증언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원비어는 억류 약 한 달 후인 2016년 1월 북한 당국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청문에서도 원비어의 부모와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원비어는 미 중앙정보국과 연계된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거나 자동차가 필요해서 선전물을 뜯었다고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비어의 부친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학 동아리에는 가입한 적이 없고 또 원비어의 행동을 부추겼다는 교회 역시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겁니다. 또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원비어는 이미 차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비어가 기자회견 중에 특정 친구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 친구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이름을 팔라고 원비어에게 당부했었다는 사실을 이후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원비어가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표현들도 매우 어색했다는 내용이 지적됐는데요. 미국 정부를 미국 행정부라고 지칭하거나 북한을 DPRK 대신 DPR 코리아로 부르고 짐가방 속에 챙긴 소지품 중 가장 조용한 부츠와 같은 이상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19일 증거청문회 출석한 이성윤 미터프치대학 교수도 당시 증언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원비어가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장남이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과 북한식 문화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은 원비어가 동생들의 학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과거 전례 등을 볼 때 북한이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밝힌 원비어의 혐의가 진짜일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증언 자체가 허구였다면 선전물을 훔쳤다는 북한의 주장 역시 당연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물론 당시 북한 측은 원비어가 선전물을 떼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다시 찍었거나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원비어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이런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비어가 사망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거짓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전물을 훔쳤다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으로 신발을 썼다는 등 주로 원비어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원비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는 건데요. 심지어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원비어가 매우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북한의 석방 결정은 원비어가 가족과 함께 죽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가 생기는 과정에서 원비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씨는 2016년 당시 성명을 내고 아들이 진심으로 사죄한 만큼 북한 당국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특별히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비어의 가족들은 법원에 출석해 이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란 건데요. 당시 국무부는 원비어의 억류 직후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요. 이후 원비어의 석방이 결정된 상황 속에서도 같은 주문을 했다고 원비어 측이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원비어의 고문이 실제 있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법원이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죠.
판사가 판결문과 함께 공개한 의견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문을 주장한 원비어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원비어의 주치의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원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주치의의 진술서에도 북한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혀왔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었다고 밝혔지만 주치의는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뇌 혈액 공급이 5에서 20분간 중단된 것이 의식불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해 원비어가 고문을 받았다는 정황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북한이 펜치와 전기 충격을 이용해서 고문을 가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원비어의 발에 상처가 생기고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는 주치의들의 소견과 북한의 고문 방식을 자세히 설명한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의 진술서가 그런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판사의 설명입니다.
원비어 측에 내려진 배상금 약 5억 달러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초 원비어 측은 11억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 언론 등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한 이성윤 교수는 배상금이 높게 책정된 건 그만큼 북한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최초 11억 달러를 요청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기존 판결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밝혔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요구한 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상징성이 있다는 설명이군요.
그렇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씨는 지난 19일 법원에서 왜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악마의 대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며 자신을 투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또 프레드 씨도 앞서 공개된 진술서에서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상 금액을 부과하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원비어의 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은 올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고강도 제재로 기름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마저 중단돼 외환난이 가중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은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에너지난, 외환난, 물자난 3중고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그러자 중국은 마침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850만 배럴가량의 기름이 필요한데 50%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 꼭지를 잠그자 평양의 기름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올 12월 24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14,000원 선입니다. 지난해 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모두 89차례 걸쳐 해상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8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상 환적으로 몰래 기름을 들여와도 북한의 휘발유와 디젤유 수외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긴 모자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한 물량도 있고 밀수를 통해서 공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시장이 풀린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이전 제재 이전의 물량까지 회복된 정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북한의 석유제품 수요는 한 500만 배럴 된다고 본 거예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물 수출과 의류 인가공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해관 총수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1월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의 12%에 불과한 겁니다. 외화 사정도 한층 빡빡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등 네다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길이 막혔고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외화 부족은 북한 당국의 특별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에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무런 특별 공급이 없었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제 식량 특별 공급 주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쌀을 사들여오기는 싫으니까 그냥 밑에 각 도시, 군, 또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 명절용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 떨구는 것으로서 다 이제 군땜을 했죠.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을 쫄쫄 빨았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북한 당국은 나름대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 정책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는 국정의 초점을 핵개발 등 군사 분야에서 경제개발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이 한 예입니다. 북한 당국은 또 제재로 인한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달러당 8,000원이었던 환율이 올해도 8,150원에서 8,20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시장에 돈을 적게 푸는 긴축 정책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y tight with their domestic money supply with the won.
쌀값도 킬로그램당 5,000원에서 5,200원 선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있는 400여 개의 종합시장과 장마당도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거기까지입니다. 북한 당국은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재로 인해 공장과 기업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올해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점점 한계 상황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2019 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에는 외환 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한테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경제 한계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고 그건 아마 그 외환 보유가 지금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19년에는 북한의 이런 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에 큰 부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미 압박의 초점을 종전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옮겼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까지만 해도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4차 방북을 계기로 종전선언 대신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10월 말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화 보유 규모입니다.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갖고 있다면 북한은 지금처럼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경제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더 오르고 외환난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하루하루 줄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I think they're losing a little bit of money, so every day the clock is ticking.
북한이 수중에 얼마나 달러와 외환화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올해 안에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연말 연시 특집으로 오늘은 2019년 새해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의 상아탑. 학문과 진리의 요람.
미국 대학을 찾아서.
It's a part of like Harvard's residential college.
I'm the freshman and trying to get them involved. People are so willing to.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가 함께해서 수업이.
이들 학교는 어떻게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